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 땅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지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신 아주 그 참 멀티플적인 그런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도대체 어떠한 것이기에 이 언약궤를 모셔드려 놓은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 되었는가, 강건한 삶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새벽 예배와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요새 사무엘상에 대한 강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보다도 오늘 구체적으로 또 새벽 예배나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언약궤는 성경 구약에 출애굽기에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한 25장 정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아카시아과의 그 나무를 베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광야 땅에서 굶어 죽지 말라고 주신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그리고 아론에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에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신 이적을 베푸셨죠. 이 세 가지를 넣고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런 이름들로 명명하시면서 이 나무, 쉽게 말하면 나무 어떤 박스와 같은 것인데요,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는요, 성경에는 그 2.5규빗, 가로로 2.5규빗, 세로로 1.5규빗, 높이로 1.5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냐면요,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먹을 쥐어서 재기도 하고 펴서 재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45cm 정도, 1피트가 좀 넘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 보면 한 112cm 정도 되는 길이에, 그 다음에 한 67cm 조금 넘는 넓이, 그리고 높이도 한 67cm 되는 한 이만한 나무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박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팎으로 금을 이렇게 씌우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뚜껑 위에 속재소라고 하는 장소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테를 두르게 하고요, 그 위에 그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 가장 옆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가장 옆에서 수종을 드는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그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그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을 서로 마주보게 어깨를 이렇게 해서 마주보게 이렇게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시는 장소로서 그곳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거기에 조각해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속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도구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구입니다. 방언입사님, 혹시 그 그림이 준비되셨으면 뭐 비춰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법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주시면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있죠. 오른쪽에 법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여기를 더 크게 안 되나요, 혹시? 조금 안타깝네요. 더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대충 뭐 보셨겠지만 그 박스가 밑에 있고 그 위에 큰 어떤 날개와 같은 그런 것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 대충 저렇게 생긴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임재의 장소로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그래서 성막을 지어지고 커튼을 내려서 그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여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 안에 그 언약궤를 넣어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내지는 모세에게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든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든지, 혹은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아주 귀중하고 거룩한 장소로 쓰인 곳이 바로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장소다. 아, 이제 보여주시네요. 그 밑에 보이시죠? 밑에 이게 긴 막대기는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메고 옮겨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달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 112cm, 세로 67.5cm, 또 이렇게 높이가 67.5cm, 그리고 그 위에 천사 둘 날개를 이렇게 연하고 있는, 대고 있는 천사 둘 그룹,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이고 지시할 것이라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다 저렇게 순금으로 쌓여져 있는 장소죠. 그래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실 것만 같은 그런 감동이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 봅니다. 그래서 저 날개 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저게 한 4.5m, 성경에 10규빗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조그만 한 67.5cm 정도 되는 가로세로의 박스 위에 4.5m 정도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높은 그러한 천사상이 저 위에 있어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장엄하고 위엄이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저곳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경배받으시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도구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좀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저들 이스라엘 사람들 굶어 죽지 않으라고 떡과 같은 것인데요, 그 만나를 주셨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성찬식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떡이 되셔서 참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로서 성령과 영생에 의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고, 언약의 두 돌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것을 의미하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으로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구고, 보기에도 화려하고 위엄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곧 믿는 사람들부터 경배받기를 원해서 만들어 놓은 이 도구를 인간들이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오용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첫째로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저들이 이길 줄 알고 나간 전투인데 자꾸 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이 전쟁이 지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혹은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것도 여쭤보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그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쳐들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진군해 나가는 그런 무리수를 두죠. 여러분 전쟁에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졌죠. 졌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고 무조건.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니까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가 이렇게 막 덮치니까 뭘 갖다 대죠?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갖다 대는데 잡아먹혀요? 안 잡아먹혀요? 때로는 안 잡아먹혀요, 때로는 잡아먹혀요. 제가 뭐 대충 본 영화는 다 잡아먹히더만 뭐 다 피빨리고 그 십자가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왜 졌겠습니까? 전쟁에 왜 졌겠어요?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졌을까요?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이 전쟁이 졌을까요? 뻔한 뻔데기 뻔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두 눈들 크게 뜨시고 보네. 뻔데기 나오니까 보시네. 제가 오늘은 좀 얌전하게 설교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듣고 좀 민망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이랬는데 안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저들이 전쟁에 진 거예요. 여들이 여태까지 역사를 경험해 올 때에 조상 때나 자기네 때나 하나님께 잘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세우는 그 리더들 사사들 그 젖지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요 전쟁에 한 번도 안 졌어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는요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겼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언제 졌느냐?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거룩하지 못할 때, 속으로 숨겨놓은 죄가 있을 때, 심지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전쟁이 지더라고. 기도가 막히면 어떤 때문에 막히느냐 하면요, 부부싸움하고 다툼할 때에 기도가 막힌다는 말씀이세요. 아,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저들은 전쟁이 딱 졌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바라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전쟁에도 지고 뭘 뺏겼죠? 언약궤조차 빼앗겨버렸어요. 저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요 조선시대에 양반이 상투 잡힌 거나 똑같습니다. 전체를 다 뺏긴 거예요. 저들의 자존심, 저들의 권위, 저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빼앗긴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면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전체를 의미하는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이스라엘의 전체를 뺏은 거나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자존심, 이스라엘 하나님을 소위 말해 뺏어온 거예요. 저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전쟁에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저들의 하나님까지 우리가 뺏어왔다. 그리고 금으로 그렇게 크게 막 5미터 가까이 되어져 있는 그런 천사상이 새겨져 있는 그것을 가져왔으니 저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당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곤 신상에 가면은요 그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갔는데요 그 다곤 신을 섬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갔는데요 그 신상이 자기네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아주 그야말로 박살이 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온 나라에 아주 이 독종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막 독이 자기들에 들어가서 막 죽어 넘어가고 사는 사람도 독이 시퍼렇게 중독이 돼갖고 살고 있고 그래서 저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곤 신상 신전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뺏어온 언약궤를 넣어놓은 밤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저들의 신인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겨버렸어요. 자,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푸셨을까요? 안 푸셨을까요? 안 푸셨어요. 그것을 옮겼다고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지경에 있는 그 한은 계속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독종에 독이 올라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결국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봤자 뭐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독종에 이렇게 의해서 독이 오르고 이러자 원래 가져왔던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가서는 기럇 여아림 땅 앞에 딱 놓고 야 가져가 우리 필요 없어 그러고는 주랭랑을 쳐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언약궤의 어떤 그 어떤 역사적인 얘기를 쭉 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한 사실 여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내린 그런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독종에 이렇게 의해서 독이 오르기도 하는 이 사실 이것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죠.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한 건지 우연의 일치로 한 건지 그렇게 저들이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것으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더 무서워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 이 남단에 놓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했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에게 손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 알죠? 알죠?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어 하고 끝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라면 경험했다라면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여기 블레셋 사람들 보고 아이고 멍청한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알았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저들한테 다시 주어? 저들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압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희생하지도 않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도 않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지도 않고 주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주를 위하여 애쓰고 힘씀이 없는 불과 원, 불과 근의 크리스천의 삶이 이 시대에 다반사라는 거죠. 불과 근, 불과 원. 제가 아주 유명한 문자를 쓴 것 같습니까? 불과 근, 가깝지도 않게. 불과 원, 멀지도 않게. 하나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 나도 귀찮게 안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도 목사님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목사님도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삽시다. 그래서 요즘은 집을 살 때 교회하고 조금 떨어진 데서 많이 집들을 산다는데 글쎄요. 하긴 우리 털사에 사는 분들은 뭐 멀다고 할 수가 없죠. 다 20분이면 오니까. 저 뉴욕을 한번 그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거기는 한번 교회를 가려면 1시간 반씩 걸려서 오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막히기도 하고 집값이 비싸서 멀리 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원하는 것은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배우려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힘쓰고 애쓰는 참된 경배자를, 참된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가면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받아서 그 돌아온 것을 저들이 이제 밀을 벨 때에 추수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좋아한 것까지 좋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그 언약궤를 어떻게 했죠? 열어봤어요. 그 언약궤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정해 놓았어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왜 그렇죠? 함부로 저들이 손을 대고 막 움직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지만 그 언약궤에 긴 막대기를 이렇게 넣은 것을 보셨죠? 그죠? 그것은 사람들이 함부로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이게 손을 들어서 으쌰 으쌰 이렇게 옮기지 않고 그 막대기를 들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이 허락한 대제사장이나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절대로 그 언약궤를 손대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지키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미 제사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파괴가 되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의 어떤 뭘까요? 복을 주는 어떤 우상단지 혹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어떡합니까? 막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 막 열어, 뚜껑을 열고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계시는 예수님 얼굴을 갖다가 막 만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한참 뒤의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옮겨가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실로에 있었죠, 옮겨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에 의해서, 지정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었는데요, 뭐 어디다가 옮겨가냐면요, 소수레에다가 옮겨가요. 소수레에다. 얼마쯤 가다가 이 술에 실컷 가던 소들이 갑자기 미쳐갖고 막 날뛰니까 말이죠,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가 이렇게 부서질까봐 손으로 그것을 딱 잡는 순간 그가 죽고 맙니다. 앞에 벳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손대고 열어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성경에는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 그리고 웃사라는 사람이 비록 그것을 부서지지 않게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지만 손을 대는 즉시 그가 즉사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6장과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 건방져 있지 않는가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좀 좋은 말로 말하면 좀 불경스럽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경건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편리주의로, 우리들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어떤 문명의 기기들이 발전을 해서 정말 우리가 조금만 하면 이렇게 예배를 실황으로 볼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 아십시오, 예배는 실제 하는 것이고 그 장소에 가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풍조가 이 인터넷을 잘못 활용해서 예배조차도, 물론 너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정말 우리가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편리주의를 추구하여서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좋은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막 파헤쳐서 우리들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순서를 아예 없애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다음 주는 저렇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의 직임을 다 없애버리고요. 교회 예배 순서를 다 없애버리고요. 그저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 그날 예배를 드리곤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여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 편한 대로 인간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사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편리가 진리가 된 시대다. 편리가 진리가 된 시대. 인간들에게 편하고 인간들에게 오르면 그게 진리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고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들이 편한 대로 그것을 진리처럼 추구해 사는 그런 시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요즘의 시대를 그렇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고 온전하고 준비되고 예비되고 간절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이런 순절함과 최선을 다한 주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통해 아주 올바른 모습을 보여준 용례도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과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첫째 사무엘상 7장 이하에 오늘 본문이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는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들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7장 사무엘상 7장 1절에 다시 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무서워서 놓고는 이제 도망간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어떻게 하였다고 돼 있어요? 거룩히 뭐하여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뭐하게 했더라? 지키게 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함부로 손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손대고 막 열어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는 것이죠. 아무나 손대지 않고 사람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아무나 손대지 못하게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정말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고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이 경배에 참된 태도로 인하여 저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영육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벳 에돔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이 지나 이것이 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역시 그 집에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되었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똑같이 갖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나 벳세메스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기란 여아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아비나답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놓고 거룩히 구별해 지키고 역시 오벳 에돔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잘 보관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경배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가 그 전혀 다른 겉모습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 하나를 해도 그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썼고 대표 기도를 누군가 할지라도 그것이 내 기도인 양 전심을 실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을 하고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심정에 새기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 마지막에 축도가 선포될 때에 그 축도가 전심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 소망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두드리는 액션이 있는 자에게 전심과 진심을 가지고 액션이 있는 자에게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힘을 쏟는 자에게 열심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자리에 앉았다가 갔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아십니까? 그분이 뭘 그렸냐면요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마지막 만찬을 한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그 중에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포도주 잔이 너무 실제 같아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 막 탐복을 했대요 처음에. 그리고 자기에게 친한 친구에게도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열두 제자와 함께 목요일날 밤에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던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이 최후의 만찬인 그림이 되었는데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역시 야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잘 그렸다 특히 예수님이 들고 계신 저 포도주잔은 너무 진짜 같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너마저 이러더니 자기의 그 이 물감이 묻은 붓을 그냥 거기에다 막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짓을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 요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를 들어서 뭐 모나리자상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할까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할 것 같으세요? 아무리 싸봐야 수천억입니다. 수천억이에요. 아마 다빈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뭐 대충 붙닦으려고 이렇게 휴지로 쭉 이렇게 짜가지고 버린 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한 몇 억씩 주고 살걸요. 몇십만 불씩 주고. 아차! 하고 미끄러지다가 손으로 이렇게 딱 집었는데 그 손에 물감이 묻어 있어도 이거는 예술적인 영감이 엄청 들어갔다고 아마 그렇게 살 겁니다. 그 프리미엄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림을 뭐 물론 그때 뭐 수천억 가는 가치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얼마나 정성껏 그렸겠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마다 이야 그 칭찬을 해줬잖아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잘 그려요. 자기 친한 친구조차 그림을 안다는 친한 친구조차도 이야 예수님이 들고 있는 저 포도주 잔이 너무 대단하다 잘 그렸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붓으로 그 잔이 있는 쪽에다 던져버려서 엉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림을 왜 그랬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붓을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을 봐야지 왜 포도주잔을 보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 주시는 거 없는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콩고물은 없는가? 콩고물 물론 맛있지요. 언약궤를 통해서 얻을 것은 없는가? 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을 통해 편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유익을 추구했던 하나님을 통해 다른 것을 보았던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이나 오벳 에돔의 집안은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전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지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지면 다윗이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춤이 시녀들이 왕의 시녀들이 왕이 나타날 때 추는 그 춤을 추었다라고 돼 있어요. 막 춤을 춘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왜 그 병사들 음악 나오면 막 추죠. 막 여기도 그 춤 잘 춘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막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시녀들이 왕이 나타날 때 왕을 높이고 기쁘기 위해서 추는 춤을 자기가 현재 왕이면서도 시녀들이나 추는 춤을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추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배운 것이에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소수레에 실어다가 옮기려고 했다가 소들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붙잡은 우사가 죽을 때 하나님한테 솔직히 삐쳤거든. 그래갖고 석 달 동안을 다시 안 왔어요. 그러나 그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저가 말씀을 찾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형식과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진심과 전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여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자기는 시녀가 되어서 시녀에 추는 그 춤을 출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 개는 그 아들 때에 성전을 크게 지어서 결국 임시적인 텐트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들면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셔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름이 가득 찼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재료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에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언약궤를 넣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그 성전 안에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친구처럼 예수님을 안 보고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비싸 보이는 잔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병낫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다 어떤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아이가 1등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닌지 아니면 어제도 저번 주에도 갔으니까 이번 주에도 가야지 하고 온 건 아닌지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보고 심장이 빠개지는 것 같은 그런 맞던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손이 발이 되도록 거칠어지도록 손뼉을 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목이 찢어지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안 만나면 나는 죽는다고, 주님 없으면 난 살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볼 필요는 없는지요? 여러분, 주보에 오늘 제가 글을 실었습니다만, 어떠한 큰 부자가 죽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그분에게는 50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16분의 1을 나눠줬는데도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몇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거죠. 털살을 몇 개 팔아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뭐라고요? 맨 끝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음부터는 이 글자를 좀 크게 해주세요. Nothing, nothing, nothing. 이게 무슨 얘기냐? 전라도 사투리로 나가 띵허요 이런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머리가 띵해서 아유 나가 띵허요 띵허해서 nothing, nothing.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후에 지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인생을 말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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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영어로 말하면 nothing, nothing.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브릴리언트한 아주 밝은 그림을 많이 그린 분인데요. 그분도 역시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그렸어요. 폭풍을 만난 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폭풍을 만난 적이 있죠. 그렇죠? 아, 그때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폭풍아 물러가라, 우리는 예수님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배 밑에 누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원망을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담대했어요? 원망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야단을 하시고, 그러니 그 파도가 잔잔해진 사건이 있죠. 이것을 보고 그가 영감을 얻어서 그 그림을 그려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배 위에서 아주 담대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열두 제자들 막 혼비백산을 해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쪽 편에, 오른쪽 편에 어떤 제자가,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라고 됐죠, 성경에? 12명. 근데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닮은 제자 하나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건 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나다. 그게 뭐예요? 렘브란트가 그 제자들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처럼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기의 각오를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그 배는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폭풍은요, 우리 인생을 흔들어대는 사단의 핍박과 두려움을 주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그랬듯이 폭풍을 바라보면 그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면 심지어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은 심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든 것을 내게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맡겨라 그게 아니라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버려. 교회 오셨으면 버려. 아직도 여기서 이구 지구 그냥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막 이러시면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주님이 복을 주시기도 그렇고 안 주시기도 그렇고. 우리에게 그런 오늘날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실 그 앞에 블레셋 사람들을 왜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이 나쁜 놈들하고 쥐어 박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 걸까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이 괘씸한 놈들하고 벌만 내리고 말려고 한 걸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믿으라고 한 걸까요? 아니 그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할 때 왜 자꾸 지게 하셨을까요? 회개하고 누구를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교회 건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교회 결과물을 바라보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은 듣는데 나는 못 듣는다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래요. 침노라는 뜻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성문 어귀에서 부르짖는도다. 그러나 듣는 이가 없더라. 요한교실에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목이 터져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여서 기도도 텅 빈 기도, 찬양도 텅 빈 찬양, 말씀을 들을 때도 텅텅 비어가게 되면 이어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벳세메스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절에 보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정말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왕되기 전에 자기 집에서 암나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환과 함께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나눈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귀를 찾아서 동분서주 막 다닙니다. 이놈의 암나귀가 어디 갔나. 우리로 말하면요, 차가 차고에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찾을 거예요 안 찾을 거예요? 차가 없어지면 아이 뭐 한 대 사지 뭐 이럴 겁니까? 보험으로 처리하지 뭐. 그러다 세 번만 처리하다 쫓겨나요. 오늘 오다가 유학생 한 명한테 들었는데요, 나이가 어리다고 한 달에 450불 내린대요. 한 달에 6개월 동안 사고 없으면 그 다음에 180불. 우와, 막 헤매답니다 사울왕이. 사울이 왕 되기 전 얘기죠. 사울과 사울의 사원이 암나귀를 찾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이놈의 암나귀는 어디 갔는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저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 요 앞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견자가 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없더라고.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됐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사람들 한 30명을 이미 초대해 놓고 있어. 아마 커미티 같은 뭐 그런 건가, 위원회, 왕 세우기 위원회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암나귀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없어져 없다고 해서 혹은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길 원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가 만약에 무당을 찾아갔다면 너는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겠지. 끼케 암나귀 하나 찾았겠지. 왕은 안 됐을지도 몰라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 네 사람이래요. 근데 그 한 명은 예수님하고 평생 어긋났대죠. 이리 같으면 계속 어긋나 결국 못 보고 죽었대요. 그런 일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시련이 와서 저들이 흩어져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저들에게 성령이 더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언제 더 많이 생겼는지 압니까? 핍박이 있을 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어떤 그런 힘을 주었을까요? 그 핍박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 흩으시기 위해서 그 핍박을 쓰셨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왕이 저를 죽일 듯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갇혀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고 그런 쫓겨난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왕으로서의 품성과 영성을 얻었습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시련을 통해 초대교인들과 다윗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갔습니다. 광야는 비록 척박하고 없는 것이 많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성도 아니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논과 밭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의 이것을 주면 나를 다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만을 바라보게 합니까? 크게 말합니다. 누구만을 바라보게 합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찬송 기억납니까?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에서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살아도 죽어도 누구만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언약궤 곧 교회를 주셨습니다. 신앙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을 다해 경배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안 그렇다 그러면 목사한테 주어 맞을 것 같고 주님은 인자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밤중에 찾아가서 문 닫고 자는 사람들을 귀찮게 해서 빵 좀 빌려줘 빵 좀 빌려줘 그렇게 해도 친구가 빵을 주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달라 하는데 안 줄 내가 아니라는 거죠. 만나자 하는데 안 만나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시고 예배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경배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언지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우리 반주자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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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엉뚱한 것을 헛된 것을 찾아보던 용서여 주시고 주님의 그 어떤 다른 것을 찾았던 것을 용서여 주시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왜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주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라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내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심령이 회개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어 주여 우리는 걷고 뛰며 찬양하는 절로 찬양하며 절로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들어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전심전력을 하여 달려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냐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용서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며 절절한 노력도 와닿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임재의 역사, 주님의 참으로 평등이 섬기는 역사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욕심과 나약함과 불신앙은 버려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달려가는 마음, 주님을 집중하는 마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신앙에 불이 있게 하시고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뜨겁게 뜨겁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교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우신 주님, 이 시간 주여 주님 앞에 허탄한 심령으로 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상처받은 심령으로 온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들고 있는 자가 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쫓겨 세상에 쫓겨 두려움과 상처 투성이로 온 마음들 이 시간 주님이여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발바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이 아파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 너무나 몸이 아파 주님조차 바라볼 수 없었던 심령 이제 주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여 저들의 약한 곳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낫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리고 핍박되어서 도무지의 눈을 들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심령과 삶이 왔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주여 그 심령들에게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살아있는 열매라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가지의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억울함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기라도 한다면 정말 야곱처럼 그 뼈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라도 하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만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수고도 마땅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였습니다. 구하라 하였습니다. 찾으라 하였습니다. 두드리라 하였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잃어버림도 빼앗김도 부족함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신호등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그 모든 부족함과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 상세하신 인내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이 누는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해결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9장 우리 하나님 앞에 488장이죠 488장 우리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위로하시고 찬양 가운데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